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은 이르면 다음 달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각각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지 조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즘 많이 오른 탓에 지난 9월에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1.5% 오르면서 2014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들을 감안하면 개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환율보고서의 핵심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쳤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경제뉴스들 몇 가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치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금리, 네네.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그렇습니다. 말은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매달 내는 이자가 전달보다는 이번 달이 비싸고 네. 다음 달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도 그렇고요. 사실 코픽스 금리는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도 그때도 대출 금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대출과 관련된 금리는 동반해서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연합회에서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수로 산출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코픽스 금리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9월 말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로 한 달 전에 비교해서 0.01%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예.
잔액 기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 코픽스는 잔액 기준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잔액 기준이라는 것은 월말에 해당 은행의 뭐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신규 취급액은 은행에서 자금을 신규로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금리로 환산했다.
이렇게. 그달의 조달 원가 이게 신규 코픽스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조달한 모든 예금의 조달 원가 예. 이게 이제 잔액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보통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잔액 기준 금리가 유리하고
예.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신규 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예. 얘기는 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뭔가가 유리하면 네. 소비자 보고 알아서 선택하세요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선택하라고 맡긴다는 건 네. 뭘 선택해도 마찬가지라는.
시간이 오래가면 결국엔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예.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코픽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잔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1월 이후에 34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이 뉴스의 핵심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네. 우리가 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네.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대출이자가 좀 비싸야 매물도 좀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부담돼서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좀 금리를 올려봅시다.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아직 안 올렸는데 한 1년 전에 한번 올리고 안 올렸죠? 그런데 자꾸 코픽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까 그 기준금리 좀 올립시다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 측 인사가 얘기한 거지 서민들이 기준금리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출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안 올랐으면 좋겠고
네.
집값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금리를
좋겠고.
좀 사용하자라는 뭐 네. 그런 의견은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서로 싸우지 않아도
네.
금리는 이렇게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금리가 오를 것을 반영을 해서 이 조달금리들이 슬금슬금 시장에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주변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서
예.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은 사실상 기준금리가 오를 걸 미리 선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미 시중금리에는 다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시중금리도 계속 뭐 어차피 오른다라고 하면
예.
금리 인상의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엄마가 밥 안 차려줘도 알아서 차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시장에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벤츠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를 수입해 파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그 중에서 더클래스 효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큰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른바 VIP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 분들, 고위층들이 차 살 때는 뭐 파격적으로 싸게 준 모양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의 최선 의원이 그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에게 찹값을 무려 41%나 할인해줬다라는 이제 문서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얼마짜리 차를 얼마에 준 거예요?
7,900만 원짜리를 3,300만 원을 할인해서 4,600만 원에 판 겁니다.
새 차를?
예.
예.
사실상 이 더클래스 효성의 이 차 한 대 팔면 가져가는 마진율이 12% 정도다. 10%를 조금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밑주고 팔았네요.
그러니까, 예. 뭐 밑지고 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손해를 뭐 30% 이상 보고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이 효성이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회 그 고위층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예. 이제 추가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하자 보수한 차량 1,300대 정도를 벤츠죠. 벤츠 예. 차량 1,300대 정도를 마치 신차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라는 것도 어제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5월 달에 그래 소비자들에게 알려졌고
예.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 쪽에서는 직원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일종의 바우처라 그러죠.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들을 주면서 무마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국회의원 한 분이 지적을 한 거니까.
예. 예.
이거 그럼 공정위원회에서 뭔가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까?
이 추 의원은 이제 이렇게 주장했죠. 이 같은 형태는 현행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 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상 소비자 차별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독점이나 담합은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이게 그 관련 법률이나 불공정 뭐 행위가 아니기 뭐 불공정 행위에 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한국 소비자원하고 피해 구제 등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렸습니다. 효성 측에서는 이제 뭐 일종의 그 해명도 했었는데요. 아까 앞서 41%나 싸게 판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 임원이었던 한 명, 상무 한 명이
네.
고객에게 과다 할인을 한 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5월 내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했고 이걸 그 손해액을 다시 그 사람에게 받았다. 그리고 3개월에
그 사람이라면 상무 아니면
상무죠. 정직 처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싸게 준 사람한테 받아와야죠. 예, 그 밖에 눈에 띄는 뉴스들 몇 가지 좀 더 전해 주시죠.
지금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출 총량 규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퍼센테이지를 규제하는 건데요.
예.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전체로는 7% 정도의 총량을 가지고
예.
그 이상 늘지 않도록 규제를 합니다. 당장 지금 농협하고 수협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협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대출 총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6.9% 정도가 증가 있기 때문에 7%선에 다다라 있고요. 수협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은 사실상 지금 집단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테시가 좀 재밌는 분석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카카오 택시나 대리, 카카오 대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였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 3년 6개월 동안 5억 건이 넘는 이 그 카카오 택시 부름이 있었고
네.
이를 통해 발생한 거래액이 4조 8천억 원이었다. 카카오 택시 때문에 택시기사의 소득도 37%나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설문을 통해서 이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택시가 출시한 시점과 예. 지금과 기사님들 소득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올랐더라?
예.
근데 그게 카카오 택시 덕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기사분들은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요. 그 외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뭐 택시기사님들은 이 카카오 택시의 활성화라든지 그 카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기사님들의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60대 기사들의 근무가 오전하고 낮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정작 택시 수요가 많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빅데이터
밤에 택시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죠.
예. 빅데이터를 보니 그렇더라라는 결과도 내놓아서 좀 눈에 그렇죠. 뭐 주목이 되는
택시 기사 세 분 중에 두 명이 요즘 개인 택시인데
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65세에 가까운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초저녁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무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나 보군요.
이것도 앞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뭐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공유 숙박업체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건강진흥법에 따라서 한옥이나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숙박 등록업을 마치면 에어비앤비에 투숙을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을.
예.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쪽에서 숙박 공유 규제 완화를 하는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지금 에어비앤비가 그러면 내국인들한테는 도시에서는 못 빌려주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것을 에어비앤비 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하는 분들은 반대하겠네요.
아무래도
예.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체험한다고 해서 그냥 살짝 허용해 준 것뿐이지 숙소는 각종 화재 예방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규제가 많은데
네.
학교 앞에 뭐 75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규제 없는 에어비앤비가 막 숙박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중기 씨가 뉴스를 읽다 보면 어떤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하기 위해서 어떤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코스닥 시장에 어떤 회사가 새로 상장하는 거하고 주관사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주관사가 왜 꼭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비상장이었던 회사가 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는 그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일반인들한테 그 회사 주식을 일단 팔아야 됩니다. 이걸 기업 공개 또는 IPO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몇몇 주주들만 조용히 갖고 있던 그 회사 주식을 이제 일반 대중들도 보유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공개된 여러 사람이 갖게 된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을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사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일단 잘 설명해서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이제 중간에서 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가 합니다. 아, 이 주식은 이런 장점과 또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하고요. 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이고요. 앞으로 이런 전망도 있고요. 등등 이제 이렇게 고객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해주고 그 주식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관사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주택 거래할 때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도 주택을 사고 팔려면 이론적으로야 뭐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뭐 사려는 사람이 누군지 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듯이 기업 공개 IPO를 하면서 그 회사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팔아야 될 때도 도대체 한 주당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누가 이 회사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를 회사는 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관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하는 거고요. 우리도 주식, 주택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죠.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기업 공개할 때는 중간에 이런 또 일을 도와주는 주관사에게 그렇게 해서 팔아온 주식 금액의 한 1%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 증권사는 그 수수료 받으려고 또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에 수도권 곳곳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신규 분양하는 곳도 많고 투자자들도 여기에 제법 몰린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돈 주고 투자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까지도 편법으로 분양권을 사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임대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허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데일리의 김기덕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게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바로 그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형의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예.
그 중소기업이나 혁신형 벤처기업들, 그러니까 IT 정보 산업이나 뭐 지식 기반 산업 뭐 이런 곳이나 뭐 제조업 공장 또 사무실 이렇게 기숙사들이 들어간 집합 건물 예.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숙소도 있는데 저도 가끔 예. 돌아다니면서 보면 뭐 그냥 보통 빌딩이랑 똑같이 생겼더군요.
예, 일반 오피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해당 그 지식산업센터가 그 설립된 그 근거 법률도 다르고요.
예.
또 해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업무용 빌딩, 뭐 지하에서는 예. 공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예. 일반 건물보다는 뭔가 혜택이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혜택이라고 보면은 그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그 대출 규제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분양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분양을 받는 분들이 이제 사업자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최근에 9.13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게 예.
뭐 1주택자 이상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추가로 막히게 됩니다. 사실상.
예예.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게 되면은 낮은 금리에 최대 70-80% 정도로 장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또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 그게 내년 말까지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자는 취득세의 50%. 또 재산세는 37.5%나 그 경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안 받을 거고
예,
그거야 뭐 꼭 이것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이제 상가나 이런 것도 안 받을 테니까 그거야 마찬가지인데
예.
예, 취득세, 재산세, 경감 등등의 다른 혜택이 있다는 건 좀 독특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거를 주는 이유는 이런 혜택을 예. 주는 취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1979년도에 그 도시형 중소기업 입지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예.
그 2010년도에 그 산업부에 관할하는 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 산지법에 따라서 지금 현행 이름으로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형 벤처기업 그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일할 공간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네. 혜택을 주면서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네, 그렇죠.
위해서
서로 이게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같이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 같이 들어서면은
네.
이제 함께 시너지도 얻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알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럼 이거는 겁니다. 누가 짓는 겁니까? 짓는 건 보통 그냥 건설회사가 지어줄 거고 그 건물 전체
그렇죠.
주인 시행사는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한 층이든 사무실 하나든 통 건물이든 예. 누군가가 이제 분양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받아가서
그러니까 보통 예.
임대를 놓고 월세도 받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임대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들이 이런 사람이 허가를 해주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사나 뭐 시행사에서 분양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업종으로 그 분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지식산업센터를 자체를 말이죠.
그 지식산업센터는 나 네. 그냥 분양 받아서 이거
네.
이 층을 사무실로 쓰겠다는 회사한테 월세 받고 임대하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네.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IT나 서비스 업종으로 자기가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겠다.
예, 예.
그래서 그 분양을 받았으면은 예. 해당 업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즉각 분양받는 이후에 이제 임대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아, 그럼 예.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예. 그냥 저 같은 예. 일반인이 예.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거를 분양받은 후에
예.
월세를 놓기 위해서 분양받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안에, 네.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게 사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자라고 하는 건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무실을 필요로
그렇죠.
하는 실수요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이야 뭐 저도 내면 낼 수는 있는 것이
내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개인들이 예. 이런 사업자 등록을 내고 허가받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부적격자인 아. 개인들이 적격자인 사업자로 둔갑시켜주는 뭐 브로커나 이게 분양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바로 재임대를 개인들이 분양을 받는 동시에 재임대로 임대 목적으로 아예 돌려버리니까
아, 알겠어요.
이 질산선 취지 자체가 좀 무색. 해지는 거죠.
그 원래 취지는 네. 거기서 네. 일할 그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직접 그 사무실을 분양받고 돈을 내고 사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죠.
사업하세요가 네. 취지인데
예.
계속 그 회사가 뭐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할 수는 없으니
예.
예. 뭐 회사가 커지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월세 냈은 거면 그냥 저 떠날래요 하면 되지만 그걸 실제로 분양받은 거니까 바로 예. 팔 수도 없을 것이고 이제 월세를 받고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될 텐데
예.
아, 그거는 허용을 해주는군요. 그 편법, 그 구멍을 이용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나 뭐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뭐 주택 쪽으로 이제 규제가 워낙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막히니까 그런 분양시장에서 뭐 편법 행위가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걸 분양받아서 거기서 그 사무실을 쓰다가
네.
나중에 이사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건 가능한데.
예, 그거 예,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인, 저 같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예.
바로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척한 후에 몇 달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군요.
그렇죠.
이거 좀 단속을 못해요?
실제로 저도 이게 지금 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
예.
사실상 분양 실적이나 이런 거를 집계하는 기관도 전무하고요.
예.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단속을 지금 실제 그리고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는데 이 지식사람 전사를
예.
지자체에서도 그 감독 자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깜이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런 뭐 편법행위가 만연하지 좀 오래됐는데 요새 좀 심해진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시장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지만 본인 돈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해도
아 그렇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정부에서 이런저런 세금으로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예,
깎아주고.
정부 직자금으로. 예, 그러니까
취지는 예. 그렇게 깎아주면 더 싼 가격에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예.
그런데 그 싼 가격을 이런 식으로 편법 분양받는 분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 상품이 나와서 있는데 이게 임대 수익률이 한 5% 초반, 4%
예.
초반 정도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6, 7%까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
바로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단속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알겠어요.
이렇게 편법 분양이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산업부랑 이제 관련 기관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좀 자기네도 사실상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인력이나 뭐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이제
네.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제 하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정식 공무원을 뽑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을 한 몇 달만 뽑아서 저보고 단속 다니라고 하면 저는 그 실정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이 한번
예.
모자라겠습니다. 이거 분양 받으려면 예. 주의할 점이 뭐냐고 이거 좀 여쭈려고 했는데 사실은 불법이네요. 저 같은 일반인이 분양 받는 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알겠습니다.
예. 불법, 예, 편법이라는 거죠. 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